제71장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첫 번째 시간 1937년 8월 4일 장소 싱가포르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을 조차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레위기 17장 11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출애굽기 12장 13절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사도행전 17장 31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하나님의 역사의 두 방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역사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원래의 목적이 사람으로 그분의 생명을 얻게 하는 것임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타락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복잡하게 되었으며 오늘 하나님은 사람에게 생명을 주셔야 할 뿐 아니라 그분의 목적에 이를 수 없게 하는 것을 보완하고 해결하셔야 함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는 두 방면인데 첫째는 보완이요 둘째는 하나님의 목적에 도달함입니다. 보완은 장애물인 사람의 죄를 제하는 것인데 그 목적은 그분의 생명을 사람에게 주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즉시 하나님의 이 두 방면의 역사를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모두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은 일찍이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요나의 표적은 곧 죽음과 부활입니다. 무엇을 표적이라 합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이 곧 표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죽음과 부활 이외에 다른 표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이 죽음과 부활에 집중됩니다. 이런 까닭에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는 네 방면이 있습니다. 두 방면은 소극적인 것이며 두 방면은 적극적인 것입니다. 소극적인 두 방면의 죽음과 부활은 죄를 처리하기 위한 것이며 적극적인 두 방면의 죽음과 부활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네 방면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고 하나님의 목적에 이르게 합니다. 이 며칠 동안의 집회 가운데 형제 자매들이 이 네 방면의 죽음과 부활의 관계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는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요점만을 간략하게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네 방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는 네 방면이 있습니다. 첫째는 대신하는 죽음과 부활이며 둘째는 함께하는 죽음과 부활이며 셋째는 해방하는 죽음과 부활이며 넷째는 거절하는 죽음과 부활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 네 방면의 죽음과 부활이 서로 다르며 같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일 당신이 이 네 방면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분명하지 않다면 당신의 사역도 분명치 않게 될 것입니다. 대신하는 죽음과 부활과 함께하는 죽음과 부활은 죄를 처리하기 위한 것이며 해방하는 죽음과 부활과 자기를 부인하는 죽음과 부활은 생명을 다루기 위한 것입니다. 대신함과 함께함은 소극적인 방면이며 해방함과 자기를 부인함은 적극적인 방면으로 하나님의 목적에 이르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대신하고, 함께하고, 해방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이 네 방면의 죽음과 네 방면의 부활을 보아야 합니다. 이 네 방면의 죽음과 부활은 이번 집회에서 다루려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들이여, 여러분은 조급하게 이 네 방면의 죽음과 부활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여유를 가지고 본다면 앞에 두 방면은 죄를 처리하기 위한 것이며 뒤에 두 방면은 하나님의 목적에 이르기 위한 것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첫 번째 방면의 죽음을 피라고 부르며 두 번째 방면을 십자가에 못 박힘이라 하며 세 번째 방면을 살이라 하며 네 번째 방면을 십자가를 짐이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피와 십자가에 못 박힘과 살과 십자가를 짐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네 방면이 그리스도의 역사의 각 방면입니다. 피는 하나님 앞에서의 사람의 죄를 제거하기 위한 것임. 오늘 저녁에 우리는 먼저 피와 부활, 즉 대신하는 죽음과 대신하는 부활을 보기로 합시다. 우리가 대신하는 죽음과 대신하는 부활을 보기 전에 우리는 먼저 죄의 관계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죄가 하나님 앞에서의 일임을 보았습니다. 우리 중국어에는 죄고의 고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무엇이 죄고입니까? 내가 범죄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허물이 있게 됩니다. 죄는 내가 범한 것이며 내가 죄를 범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 허물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죄를 사하시려면 반드시 먼저 죄를 심판하셔야 하며 그런 후에야 죄가 제거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거리에서 범죄했다면 경찰은 나를 잡아서 법관에게 보낼 것입니다. 법관은 나를 놓아주지 않을 것이며 나는 반드시 벌금을 내거나 형벌을 받고 나서야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범죄하면 하나님은 우리로 그냥 지나가게 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에 따라 심판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을 심판하려 하면 사람은 대응할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공의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인해 우리가 마땅히 갚아야 할 것을 그분이 대신 갚아주셨습니다. 원래는 사람이 빚을 갚아야 하지만 하나님이 대신 갚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속은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에 심판받고 우리를 대신에 빚을 갚은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나온 것이며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함으로 인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어떠한 쓸모가 있습니까? 그것은 사람과는 무관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사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공의의 요구를 만족해 하는 것입니다. 피는 양심을 씻는 것이지 마음을 씻는 것이 아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피가 마음을 씻는 것이라고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신구약에 피가 400여 차례 언급되지만 단 한 번도 피가 마음을 씻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으니 기이하지 않습니까? 한 형제가 말하길 히브리서 9장 14절은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 구절의 원문은 마음을 깨끗게 한다고 하지 않고 양심을 깨끗게 한다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양심을 깨끗게 한다고 말했지 마음을 깨끗게 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우리 자신이며 우리의 참 나이기 때문입니다. 참 나는 아담으로부터 온 것이며 성질상 더러움으로 아무리 씻어도 깨끗게 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마음을 굳은 마음이라고 부릅니다. 굳은 마음은 아무리 씻어도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거듭남은 옛사람을 깨끗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옛사람을 제해버리는 것입니다. 흙인형은 아무리 씻어도 깨끗이 될 수 없으며 씻을수록 더 더러워지는데 우리도 이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피가 마음을 씻을 수 있다고 결코 말하지 않고 다만 양심을 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양심이란 무엇입니까? 곧 당신으로 평안과 불안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마음은 사람 자신이며 사람의 참 나입니다. 양심은 평안의 여부를 느끼는 부분입니다. 주님의 피가 양심을 씻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곧 주님의 피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제했다는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응당 받아야 할 형벌을 담당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그분의 피로 인하여 사함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죄가 이미 사함받았음과 주님의 피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음을 알게 되어 양심이 즉시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원래 양심은 거리낌이 있으므로 죄와 장래의 심판을 생각하면 즉시 불안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피가 이미 대속하셨음을 알고 난 후에는 즉시 양심이 평안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피는 양심의 거리낌을 씻어 양심으로 평안을 느끼게 합니다. 양심이 깨끗게 되면 다시는 죄가 있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사람은 피가 필요치 않습니다. 피는 하나님께 필요한 것이며 하나님의 공의의 요구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은 하나님이 피를 볼 때에 넘어가리니 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피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피를 보시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들이여, 피는 사람과 전혀 관계가 없으며 피는 하나님 앞에서 공의의 심판을 담당한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죄가 제거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목적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죄가 있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지 않으시고 그냥 지나가실 수 없습니다. 피는 완전히 객관적인 것이며 하나님 편의 일입니다. 사람에게는 단지 양심이 평안한가의 여부가 있을 뿐입니다. 피는 사람의 죄안을 없애고 하나님 앞에서의 죄를 도말해버리며 나머지는 모두 십자가의 역사로 말미암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피를 말한 것은 모두 주님을 가리켜 말한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피만이 먹을 수 있는 것임. 내가 마닐라에 있을 때 한 자매가 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홍수 시대에도 피를 먹을 수 없었고 율법 시대에도 피를 먹을 수 없었으며 사도 시대에 와서도 여전히 피를 먹을 수 없었습니다. 세 시대에 모두 피를 먹을 수 없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성경에 모두 네 시대가 있음을 압니다. 열조와 율법 시대는 이미 지나갔고 왕국 시대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열조 시대에 하나님은 노아에게 피를 먹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율법 시대에도 하나님은 모세에게 피를 먹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시대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동일하게 피를 먹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나는 그녀에게 당신은 피를 먹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성경에서 피를 먹을 수 없다고 말했으므로 나는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다면 나는 이제 당신과 함께 떡을 뗄 수 없겠군요. 왜냐하면 당신은 아직 구원받지 않았으므로 응당 불못에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더니 그녀는 정말입니까? 나는 한 번도 피를 먹어본 적이 없는데요. 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나는 먹어본 적이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어떠한 피를 먹어보았는지에 대한 설명을 듣고 나서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나도 먹어보았습니다. 형제 자매들이여, 성경에서는 피를 먹을 수 없다고 말했지만 한 사람이 일어나 그분의 피는 참으로 마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오직 한 종류의 피를 마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오직 한 종류의 피만 먹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늘과 땅 사이에 오직 한 종류의 구원의 방법이 있을 뿐이며 오직 한 분의 구주만 있다는 뜻입니다. 오직 한 종류의 피만이 하나님 앞에서 속죄를 이룰 수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이 피를 거절한다면 속죄제도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종류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다른 피도 다 마실 수 없습니다. 이 구주 이외에 하늘 아래나 땅 위에 다른 구원의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미 이 피를 먹었습니다. 성경에서 피를 마시지 못하게 한 것은 다 우리로 이 피를 마시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성경에서 피를 말한 것은 모두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나 하나님의 공의의 요구를 언급하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오직 예수의 피만이 속죄할 수 있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룰 수 있으며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의 죄를 예수의 피로 인하여 제해버릴 수 있게 합니다. 주님의 부활은 우리의 칭의를 위한 것임.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로 하여금 피를 흘리게 하여 그분으로 가장 공의롭게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 있도록 하셨음을 압니다. 그러나 예수의 피가 죄를 깨끗게 할 수 있는지 당신이 어떻게 합니까? 그분은 2000년 전에 당신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이 이 피를 보고 만족하셨는지를 압니까? 당신은 이것이 어떻게 이미 당신의 죄를 속량할 수 있는지를 압니까? 이것이 믿을 만한 것입니까? 만일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고 하신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일 하나님이 한 구주로는 부족하고 둘이라야 된다고 하시며 한 번의 피 흘림으로는 부족하며 다시 한 번 피 흘림이 있어야 한다고 하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피가 하나님의 요구이며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므로 주님으로 피를 흘리시게 한 것임을 알지만 당신은 어떻게 이 심판이 이미 충분한지를 압니까? 어떻게 이미 하나님의 공의의 요구를 만족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죽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으로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부활은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피를 하나님께 드리자 하나님은 부활을 보내신 것입니다. 피는 사람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보내진 것이요, 부활은 하나님이 피를 받으신 후에 사람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주님은 내가 땅에서 들리면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누구를 위해서 들리신 것입니까? 그분은 우리의 죄를 위해 하나님 앞에 들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죽음으로 만족하셨으며 그분으로 하여금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성경은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죽음을 믿으라고 하지 않았고 그분의 부활을 믿으라고 했습니다. 당신이 성경을 몇 번 더 읽는다면 즉시 분명해질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나는 빗자루를 가지고 어떤 것을 쓰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에게 주님을 믿으라고 권면할 때에 자주 그들에게 주님의 죽으심을 믿고 주님의 피를 의지해 구원을 얻으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어디에서 사람에게 주님의 죽으심을 믿고 주님이 피를 흘려 사람의 구주가 되셨음을 믿으라고 했습니까? 내가 당신에게 말하겠는데 많은 사람들이 전하는 말씀이 성경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이 결코 다른 사람에게 네 선생님이 사람들에게 주님의 죽음을 믿지 말고 주님의 피가 속죄할 수 있음을 믿지 말라고 했다고 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의 뜻은 성경에서 사람에게 주님을 믿으라는 것은 주님의 죽으심을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부활을 믿으라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믿으면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사람에게 주님을 믿으라고 한 것은 주님의 죽으심을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부활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당신은 내 말이 당신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고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이 피는 하나님 앞에서의 일임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속죄를 할 수 있는가의 여부를 보십니다. 하나님 자신이 관여하시는 것이지 우리는 관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피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속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하여금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이미 부활했음을 보는데 이로써 우리는 주님의 피가 참으로 믿을 만하며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으며 우리로 의롭다함을 얻게 할 수 있음을 압니다. 이 구절은 헬라어에서 서로 균형과 대조를 이룹니다. 예수의 죽으심은 우리의 범죄함을 위함이며 부활은 우리의 칭의를 위함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우리의 죄가 이미 사함을 얻었다는 증거임. 이제 나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넘겨지셨습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먼저 죄가 있었습니까? 아마도 여러분은 모두 예수님이 넘겨지신 것은 사람에게 먼저 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구절도 마찬가지의 뜻입니다. 예수의 부활은 우리의 칭의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었으므로 그분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미 의롭다함을 얻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죄 사함의 증거는 주님의 피로 인한 것이요, 칭의의 증거는 주님의 부활로 인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당선생에게 빚을 져서 그가 나를 법원에 고소했는데 법관이 나에게 3개월형을 선고했답시다. 나에게는 이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데 나의 친한 친구인 양선생이 나를 대신에 갚아줄 힘은 없지만 나 대신에 감옥에 있기로 했다고 합시다. 그렇게 되면 나는 즉시 자유케 되지만 이것은 나의 몸이 자유케 되는 것일 뿐이지 나의 마음은 여전히 자유롭지 못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대신 갇혀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감옥에 하루 갇혀있으면 나의 마음도 하루가 불안한 것입니다. 언제라야 나의 마음이 자유해집니까? 양 선생이 석방되어 나오고 나의 죄안이 말소될 때 비로소 나의 마음은 자유로운 것입니다. 양 선생이 석방되는 것은 나의 죄가 이미 끝났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법관이 그를 왜 풀어주겠습니까? 그러므로 주님이 죽으셨을 때 우리의 죄는 이미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죽으신 후에 만일 오늘까지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그분의 피가 하나님의 공의의 요구를 만족해 했는지의 여부를 모르고 근심할 것입니다. 성경은 주님의 죽으심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주님의 부활은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주님의 죽으심을 믿고도 여전히 불안해할까 봐서 주님으로 하여금 죽게 하셨을 뿐 아니라 죽음에서 부활케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이미 부활하신 것은 우리의 죄가 이미 끝났음을 증명하는 것임을 보는 것인데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이 왜 그를 놓아주셨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신 것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충분함을 증명하는 것이며 주님의 피가 이미 하나님의 요구를 만족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받아들이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라고 했지 그리스도의 죽음을 믿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분의 죽음이 이미 충분함을 증명하는 것이며 그분의 부활이 있으므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바울의 말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예수는 우리의 죄를 인하여 내어줌이 되었고 우리의 의롭다함을 인하여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은 것을 분명히 하려면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실 수 없습니다. 예수는 사람의 편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가서 빚을 갚으셨는데 그분은 이미 피를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당 형제에게 많은 빚을 졌는데 그렇게 많은 돈이 없어서 일시에 갚을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는 돈을 저축해야 하는데 광동 수표도 몇십 원을 모으고 상해의 것도 몇백 원을 모으고 산두, 함운, 복주, 영국, 미국, 안남, 마닐라 등 각지의 돈을 다 조금씩 모아야 합니다. 나중에 그에게 갚을 돈이 거의 준비가 되었을 때 내가 그러한 돈이 쓸 수 있는 것인지 또 충분한지의 여부도 관계치 않고 나의 모든 것을 그에게 가져가서 내가 이 돈을 계산해 보니 당신에게 갚아야 할 것과 거의 비슷한데 이제 당신에게 갚습니다. 라고 했다 합시다. 당신은 내가 돈을 갚으려 할 때 내가 근심하며 계산해 본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받는 사람이 걱정하며 계산해 본다고 생각합니까? 내가 당신에게 말하겠는데 받는 사람이 물론 걱정할 것입니다. 그는 반드시 그러한 돈이 쓸 수 있는지의 여부와 금액이 맞는지의 여부를 볼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상관치 않고 단지 그가 영수증에 서명을 하여 나에게 돌려주면 가지고 가면 됩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가 없는가, 우리의 죄를 사하기에 충분한가 아닌가는 우리가 관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며 하나님 자신이 상관할 바입니다. 주님의 피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대신해 속죄함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죄의 빚을 갚았는데 주님의 부활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영수증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은 우리에게 주님의 피가 죄를 사할 수 있으므로 부활을 영수증으로 사람에게 준 것이라고 말합니다. 부활은 우리의 죄가 이미 사함을 얻었다는 증거입니다. 친구들이여, 우리는 주님을 믿을 때 무엇을 믿습니까? 곧 하나님이 그분으로 하여금 죽음에서 부활케 하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구원받았는가의 여부가 의심된다면 당신은 당신의 영수증을 보십시오. 만일 하나님이 당신은 아직 의롭다함을 얻지 못했다고 하신다면 당신은 부활의 영수증을 그분께 보이십시오. 당신은 담대하게 하나님께 내가 의롭다함을 얻지 못했다면 당신은 어째서 나에게 영수증을 주셨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이미 부활했음을 알고 그분의 부활을 믿었으므로 우리는 이미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이것이 대신하는 주님의 죽음과 부활의 두 방면입니다. 이 두 방면은 모두 객관적인 것이며 우리와 관계가 없으며 우리 자신은 조금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이 두 방면은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죄를 처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사함을 받았습니까? 이미 의롭다함을 얻었습니까? 이러한 일들은 다 하나님의 일이며 객관적인 방면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길 원합니다.